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사진을 찍는 순간은 찰나이지만 프레임 안에 담겨진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죠. 오늘은 세상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 퓰리처 사진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침대 위의 미술관 43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코코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오늘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네요. 코넬님은 요새 은둔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작업실에 박혀서 작업만 하고 몸에서 곰팡이가 필 것 같아요.
유명한 스님들만 나온다는 사리가 아니라
사리?
곰팡이. 진희님은 여행 준비 잘 돼가고 있으신가요?
아, 이번 달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직을 하게 돼서 다음 직장에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세계예술의 중심지 뉴욕으로 갑니다. 제가 다녀와서 또 뭔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게 없나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진희님이 준비해주신 베개베고 전시 듣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전시가 소개되나요?
이번에는 사진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좋은 전시가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진전이요? 네. 사진전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네.
퓰리처 사진전이라고 들었는데 네. 퓰리처상은 또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
그렇죠. 이번에 준비한 전시는 퓰리처 사진전이고요. 2014년 6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하고 있고 티켓 가격은 성인 기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퓰리처상 사진전은 한국에서 두 번 정도 이미 열린 적이 있다고 해요. 이번이 세 번째 전시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저희 웹툰이스타 양팡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진희 언니가 퓰리처를 사진전을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양팡 양이 자기 지인들 중에 그 이번 전시를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약간 사진을 전공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진전 굉장히 좋다고 이 사진전 보면서 사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사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보도 사진이라서 그냥 뭐 개인의 예술성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사진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사진을 찍는 기자의 숭고함?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보도 사진이 주는 커다란 감동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꼭 관람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한국에는 어떤 작품들이 오나요?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오는데요. 말 그대로 퓰리처 사진전이니까요. 그중에 이번에 좀 독특한 사진이 오는데 한국 전쟁의 보도사진을 찍은 사진이 이번에 와요. 그분이 보도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해서 그때 찍었던 사진 30여 점 정도가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퓰리처상이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커다란 이슈들을 많이 찍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전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담겨있는 사진전이군요.
네네. 퓰리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퓰리처는 1864년에 미국에 건너간 가난한 헝가리의 청년이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출세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미국에서 어렵게 소개받은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일자리가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신문사에 이 사기꾼을 꼭 잡겠다며 본인이 직접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글 솜씨를 본 편집장이 아, 이 사람은 타고난 기자구나 하는 걸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퓰리처는 이후로 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된 이후에 퓰리처는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로비스트들까지 집요하게 취재를 하면서 악명을 떠쳤다고 해요. 1883년에는 신문사를 인수해서 자기만의 언론사를 만들기까지 했고요. 신문은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실행에 직접 옮긴 인물이라고도 해요. 정부와 사회의 부패를 폭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퓰리처는 이렇게 많은 부를 쌓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퓰리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어떤 상을 제정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퓰리처상이죠. 이 퓰리처상은 언론에 관련된 14개 부문의 상이 있고요. 문학에 관련된 5개 부문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권위와 신뢰도가 아주 높아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언론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영광과도 같죠.
그럼 언제부터 이 상이 이어져 왔나요?
이 상은 1917년부터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한 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퓰리처의 수상작 니구트의 네이팜탄 소녀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흑백 사진인데요. 도로 위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뒤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옷을 걸치지 않고 부모님을 부르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린 상태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네요.
이 사진은 베트남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보도 사진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면은 사진 속에 군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진이죠.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요. 퓰리처 전시 광고를 지하철 광고에서 이 사진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아마도 이 사진이 좀 유명한 사진이라서 지하철 광고에도 사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사진은 1972년 6월 베트남에서 네이팜탄 폭격 당시에 AP통신 사진기자인 니구트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요. 이 사진으로 이듬해 니구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죠.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1972년 6월 8일 정오 무렵에 니구트는 사이공의 서쪽 25마일에 있는 트랑방 마을에 전투 취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로켓포와 박격포가 실세 없이 터졌다고 해요. 저공 비행을 하던 비행기에서 네이팜탄 4개가 투하됐다고 하는데요. 네이팜탄은 아마도 무슨 폭탄의 이름인 것 같아요. 베트공을 겨냥한 폭탄이었지만 그게 빗나가고 인근에 있는 한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흩어졌고 니구트는 당시에 심지어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지는 것도 목격했다고 해요. 그 아기는 닉의 카메라 앞에서 바로 숨졌다고 합니다. 닉은 분노에 차서 사진을 찍고 있을 당시에 이 사진에 찍힌 장면을 찍게 되었는데요. 9살 소녀였던 킴 푸크가 벌거벗은 채 니구트를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뜨겁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니구트는 사진을 찍고 소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직접 이송해줬다고 합니다. 소녀가 이 사진 속에서 아무옷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옷에 불 붙어서 옷이 다 타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었던 거죠. 병원 측에서는 이제 뭐 의약품이 없다면서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고 거의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니구트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마을에 가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아이를 막 찾고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를 다시 찾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소녀 킴푸크는 14개월 동안 17번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97년부터 유엔 친선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거죠.
이 기자분이 아니었다면은 그 아이가 살아 있을 수도 없었었고 꽤 의미가 깊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니고투는 이 사진을 찍을 당시나 그 이후로도 자기가 어떤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해요. 심지어 퓰리처상이 어떤 건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딱 보고는 아 이거는 퓰리처상감이다 라고 직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상을 했던 거죠. 사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안에서도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대 시위도 많았었고 근데 이 사진이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키는데 한 역할을 했다고도 하네요.
뭐 종전이라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진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누군가가 패러디했던 작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티스트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이 킴푸크 소녀의 벌거벗은 채 울고 있는 저 모습 양옆으로 네. 한쪽에는 뭐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키마우스와 한쪽에는 뭐 맥도날드의 로널드가 있었나? 그런 작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되게 논란이 많을 것 같네요. 왠지. 이거는 진짜 금박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현장성을 담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약간 대중문화가 섞여있는 그런 걸로 패러디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재미로 풀어내고자 한 패러디는 아니었고
아 그래요?
그 미국 자본주의의 어떤 잔인함?
잔인.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던 작품이었거든요.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작품인지.
제가 찾아보고 혹시나 찾을 수 있다면 같이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진을 이제 또 감상하실 텐데요. 다음 사진은 맥스 데스포의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이에요. 나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 위를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마치 또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개미들이 줄지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그 얇은 철골 구조 위로 위태위태하게 다리를 잡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사진은 맥스 데스포라는 작가가 한국 전쟁 당시에 대동강 철교를 찍은 사진이에요. 맥스 데스포라는 사람은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2주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 후 4년 동안 전쟁과 전후의 참상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맥스 데스포가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겠다고 상사한테 얘기했을 때 상사가 한 말은 그 전쟁은 2주 만에 끝나니까 갈 필요도 없어 라고 했대요. 네, 그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은 3년이나 지속됐죠. 그리고 사실상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거죠.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했으니까. 이번 전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한 코너가 마련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맥스 데스포의 한국 전쟁 특별전 작품 36점이라고 해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도에 한반도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 중에서도 맥스 데스포가 필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이죠.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이 1950년도에 30만 명의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경을 내려오자 몇 주 버티지 못하고 후퇴한 역사의 현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 후에 12월에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한 유엔군은 곧이어 중공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대동강 철교를 폭파해버렸죠. 그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내려왔다가 다시 우리가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휴전선을 정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대동강 철교를 폭파해서 북한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했지만 북한군이 못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그 위에 살고 있던 많은 그냥 민간인들도 못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도 폭파된 다리의 얇은 구조물 들을 붙잡고 강을 건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교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맥스 테스포는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철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피난민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태롭게 철교에 매달려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포착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걸 버리고 다리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사진 찍는 것밖에 없나? 그래도 이게 나의 임무다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정말 추운 겨울이어서 군용 장갑을 꼈는데도 한 8장 정도의 사진밖에 못 찍었다고 해요.
사진들 전부 다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사진이 수상한 1951년도에는 미국 퓰리처상이 이례적으로 6명에게 주어졌는데 수상자는 전부 한국전을 지지한 종군 기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맥스 데스포라는 분이 101살의 나이로 생존해 계신데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도 오셔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기억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맥스 데스포가 많이 변한 서울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다고 깨끗하고 말끔하고 사람들이 정말 옷도 잘 입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며 그 당시 1950년대 당시 사람들은 뭐 한복을 입고 다녔고 생각해보면 저 사진 뒤로 보이는 배경들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강가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빌딩 이런 게 아니라 오두막집 같은 느낌이잖아요.
한국 사회가 전쟁이 치르고 되게 많은 발전을 했었죠. 급속하게.
짧은 기간 안에 50년, 60년 안에 정말 많이 변했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서울이 시시각각 많이 변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네. 아 분명히 여기는 논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논이었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나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엔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막 마포 그쪽도 다 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 그래요?
네.
하긴 저도 시골? 네, 시골이라고 그렇지만은 제 고향에 가면은 떠나온 지 좀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그 동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건물이 또 계속 생기고 시간이란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맥스 데스포가 보도 사진에 대해서 하나 감동적인 말을 남긴 게 있는데요. 이번 전시 소개를 마치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을 타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찍는 것입니다. 전쟁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렇죠.
전쟁 사진으로 필리처상을 탔지만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 종군 사진 기자라는 게 사실 종군 사진 기자도 그렇고 보도 사진을 찍는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을 찍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언론인이란 게 참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엔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사진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전시 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더 생각해 주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조금 오래된 사진 두 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전시에 가시면은 세계 현대사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생각할 여지들이 많은 사진들이고 우리들의 인간성이나 뭐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전시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베개베고 전시 듣기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코코넬님이 네. 예술가에게 입을 덮어주기를 네.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분은 청경우라는 작가분인데요. 이분도 사진 작업과 퍼포먼스 작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진이 언니가 이번에 퓰리처 전시를 한다고 해서 조금 대비되는 작가를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일단 이분은 그 사진 작업과 퍼포먼스를 같이 하시는 예술가 분이신데요. 일단 사진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나라님이 설명을 하나 해주실까요?
네. 어, 이게 사진인가요? 약간 사진이라고 하기엔 그냥 네. 그림인 것처럼 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많이 흔들린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 찍은 사진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약간 이런 흐린 사진들을 선명하지가 않아서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분은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진 속의 인물들과 교감을 하는 시도를 하시는데요. 이 사진가분은 사진 작업을 하시지만 사진인이라는 그 매체 안에서 너무 크게 의미를 두는 건 아니신 사진작가분인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매체를?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그냥 그거는 도구일 뿐이지 이거는 뭘 말을 하거나 그냥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거울로 자신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자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지 직접 나의 얼굴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퍼포먼스와 사진을 통해서 개개인 간의 본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한다는 그런 주제의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사진을 통해서 기록을 네. 남기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네. 보고도 사진처럼 다른 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많이 쓰이는데
네.
이거는 뭔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네.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는 뜻이군요.
네. 작가의 내면 세계일 수도 있고 그거 사진을 찍히는 그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사진을 전공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너무 좋아했었고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역사나 그 다음에 풀리처 사진들처럼 뭐 그거는 사진을 찍는 현장성이란가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 그리고 사진이란 게 그걸 찍으려면은 우리가 직접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모든 게 약간은 이 사진작가 분한테는 가짜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사진을 좋아했었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가 만약 사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을 제대로 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그 상황의 바깥 상황을 못 보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사진을 내가 찍지만은 그 외의 상황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창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은 닫힌 문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뭐 그런 의문을 사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의문을 던졌다고 하세요. 그러진 않고서는 사진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라고 작가분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진의 역사 자체가 미술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학적인 기준들, 훌륭한 사진가가 만들어놓은 시간성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시각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답습하기에는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진 찍는 행위를 이 사진을 통해서 형식으로 완전 파괴하신 거죠. 이 흔들리는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강력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규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모든 그렇지만은 그런 형식을 파괴하는 부분은 다들 있어야 된다고도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진작가들에 비해서는 네. 사진 매체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을 찍었냐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신다는데 작가분 사진은 찍어나가는 게 아니라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형식에 파괴하는 거 있지만은 그렇게 저는 작품을 볼 때 그렇거든요. 작품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일단 비주얼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야지 맞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게 그쵸. 뭐 예술적인 가치를 두건 안 두건 간에. 근데 저도 이런 사진들도 보면은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런 거 미술을 저도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정말 독특하고 이상하고 괴상한 작품을 사람들한테 좋아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예를 들면 저번에 소개해 주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네,
같은 정말 희한한 예술 작업을 하신 분들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저도 미술을 어떤 의미나 이런 거로 파악하기 이전에 그 작품이 주는 어떤 느낌, 그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네를 좋아하는 거고.
네. 그런 그쵸. 부분이 있죠. 뭐 작가분은 그런 사진 형식이라는 매체를 파괴하고 싶다고 하셨지만은, 근데 사진 자체가 비주얼적으로는 저 마음에도 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작품을 보면서 저도 전공을 했지만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개개인의 뭐 기업성에 따른 문제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우리가 작품을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전시를 소개하지만은 그거는 누구에 따라서는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싫은 작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작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도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예술가, 좋은 작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작품을 찾아서 좋아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다양성에 대한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저희가 또 방송하는 이유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네. 네,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사진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그 사진의 가장 특수점 하나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단 한순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의 응축성이라는 게 사진만큼 집약적인 게 없다는 작가분이 말씀했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사진은 커다란 세상을 보는 하나란 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내가 못 보던 세상에 대한 인식을 인지할 수가 있고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간적인 응축적인 표현을 저렇게 흔들리는 사진을 통해서 표현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설명 이야기고 솔직히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막 까지 밖에 설명 못해드린 게 좀 힘들긴 하지만은 일단은 사진가분이 사진이라는 형식을 파괴하고 싶다는 그런 전제적인 생각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가분이 사진과 퍼포먼스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둘 다 퍼포먼스 영역에 있는 것들이고 작가분이 담는 이야기들은 둘 다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규정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퍼포먼스를 지향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예술로. 네, 지금 사진을 저희가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각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사람인이라는 모습으로 상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침묵 속에서 15분 동안 있는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네.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장소 같아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장소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란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과 서로 껴안고 있는데 그 모습이 코넬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사람 인자 모양이 되는 그런 퍼포먼스이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낯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꼭 예의 바르게 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신체적으로 뭘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기댄다거나 그런 신체적인 접촉은 민폐가 될 수가 있고 예의로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은 만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졸다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기도 하고 누군가의 향수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어깨를 마주하고 이렇게 포옹 자세로 있는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간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게 각자의 역할이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결국 누군가의 노동이나 누군가가 하는 역할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여기 LBC에 오는 길만 해도 전철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전철을 운행해주는 사람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의해서 제가 어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주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네요.
끝난 후에 사람들의 태도도 되게 재밌었다고 해요. 뭐 퍼포먼스가 끝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아쉽게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커플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현상들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상의 한 부분 조각들을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어요.
모르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또 연결해주기도 하고 하는 재밌는 퍼포먼스인군요.
그러니까 이 사진작가분이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예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치유와 퍼포먼스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그 진현이랑 저랑 이야기했듯이 작가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꾸 작품을 보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걸 못하면은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은 얘기했다가 우리가 허접했다고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네,
하셨어요.
예술가들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자꾸 현대미술 쪽으로 올수록 뭔가 이 작품이 만들어진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그 작품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느낌? 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작가들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아무래도 예술가들을 보면은 예술가 작품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가십거리에도 좀 더 관심이 있는 그쵸. 부분도 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최근에서야 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어떤 남자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에 가서 작가로 활동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자기에게 삼촌 같았던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삼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 그 삼촌 마약하다가 소파 위에서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시회가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삼촌이 찾아온 거죠. 야, 너 잘 살았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또 예술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연극적인 부분이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작가분은 감각적인 그런 개개인의 내면 세계를 좀 더 탐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전시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도 사진 전시 같이 하면서 퍼포먼스를 그때 같이 하셨다고 해요. 그 사과를 먹는 퍼포먼스였는데 행위를 하고 먹은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사과를
보면서 사과를 제대로 만끽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성인들은 습관적으로 우리는 보통 할 때 뭐 대부분 다른 일을 하면서 먹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거나.
그렇죠. 굉장히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보통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먹는다고 치면은 그 아이들은 사과를 쳐다보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을 보면은 그리고 냄새를 좀 맡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과가 줄어들면 슬퍼해요. 어쩌면 자기 본능 자체에 되게 충실한 거죠. 그래서 그리는 걸 향해서 개개인의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예술? 사진 작업도 하시지만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 걸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말씀하시기에는 작가는 가장 평범하게 살면서 거기서 한 발짝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세상을 꿈꾸시고 개개인이 존중받는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감각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탐구를 바라는 그런 예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사진 작가분이긴 한데 좀 다른 방향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이 작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작가 입을 덮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침대 위 미술관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고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43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